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과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한 묶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단락을 이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비유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지금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짧지만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본문을 좀 세밀하게 읽으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27절부터 30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인과 종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보시면 첫 장면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 비유는 핵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흔히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 나오는 비유의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좋은 것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천국 이렇게 구분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그냥 지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도 그냥 천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하신 거죠. 이거나 저거나 뭐 결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뒤에 보시면 24절 끝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를, 두 번째로 제 밭에, 세 번째로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다 좋은 것뿐이에요. 먼저 뿌릴 때 보면 좋은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죠. 좋은 씨를.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냥 씨를 뿌린다고만 했지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좋은 씨앗을 뿌린다.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설명하죠. 또 뿌리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 자기 밭이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와 좀 다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씨앗이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밭에다가 이제 따로 뿌리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밭은 아마 이미 설령 길가였다 하더라도 잘 갈고 업고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주인이 너무 게을러서 그냥 땅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나 그런 땅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보면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해서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좀 많이 수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부분의 분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개개인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각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양상이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개인에 대해서 말씀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밭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신 그런 특정한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다 좋은 씨앗이 많잖아요. 좋은 씨앗들이 다 싹이 날 것이고 이것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곳이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자기 밭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씨뿌리는 비유와는 좀 다르게 교회를 뜻하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 자기 자신을 그냥 좋은 밭, 주님의 밭,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뭐 그러나 편의상 해석할 때 기본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작은 천국인 교회와 관련된 말씀, 주님께서 자기 밭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좋은 씨앗들을 두루두루 많이 뿌려주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항목이 다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뿌리느냐? 원수가 뿌립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고 원수가 와요. 두 번째로는 어디다가 뿌리느냐? 곡식 가운데 뿌립니다. 곡식 가운데. 여기 곡식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씨앗이 이미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싹이 나지 않았으면,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은 씨앗 가운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곡식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제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뿌렸는가?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상황이 매우 달라요. 24절은 주인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가 이 곡식이 자라고 있는 곳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행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그래서 누구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만 들어오면 다 문제가 없어지고 그래도 교회 안에 적어도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늘 평안이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보면 항상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이게 교회가 맞나 이런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와 같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언제부터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명의 사도들을 보시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의 자식이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 중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오건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들어오건 어제 뭐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게으른 자가 있건 등등등 해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에 이 교회 안에만 주로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는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땅 말고 다른 땅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당초 세상은 가라지가 많고 잡초가 많고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이 뭐 다른 거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면 두 번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26절, 싹이 나고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뒤에 결실을 하죠. 그렇게 결실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부터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싹이 나고 조금 자라났을 때는 저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 저게 가라지가 아닐까 그런 미심쩍은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곡식이 자라나면서 결실할 때쯤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아 저거 가라지다. 아 저거는 곡식이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초기부터 어느 정도 가늠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지도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주인이 주는 그런 양분들을 받아 먹고 또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 자라죠. 곡식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주인과 종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대화도 두 번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처음은 이제 씨를 뿌렸던 것과 관련된 대화, 두 번째 대화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대화가 나옵니다. 27절과 28절 앞부분인데요.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이 밭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인이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밭을 관리하는 건 다른 종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밭을 좋은 땅으로 여기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뭘 아냐면, 자라나는 결과들을 쭉 놓고 보니까, 아, 이게 가라지구나. 가라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요. 아, 이건 가라지, 이건 곡식. 왜 가라지가 자라난 거지? 잊지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이 일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거야. 내가 뿌린 건 곡식, 원수가 뿌린 건 가라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이 어딘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종들과 주인이 좀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종은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고요. 주인은 첫 출발점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이 28절 중간에 보시면 종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종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뽑아버립시다. 가라지가 보이니까 지금 뽑아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뽑아버립시다. 다만 자기들이 뽑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에게 의견을 묻죠. 주인이 결정할 부분이니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해요. 뽑지 말고 내버려 들어가는 목적은 가라지 때문이고 곡식 때문입니다.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봐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 만약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거나 너무 잘 자라서 곡식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면, 해가 있으면 뽑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주인이 처분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곡식까지 상할까봐 쳐다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교회 안에 누가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세밀하게 봐야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첫 봄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알수 있죠.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건 그냥 다 뽑아내야 되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도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회방지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보시면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라지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설명도 나오고 해석도 하실 것이고 다른 적용들이 나올 것이니까 뒷부분에 여러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자기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 이것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만드셨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죠. 거기에 좋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또 천국을 누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마귀가 들락달락합니다. 원수가 들락달락 합니다. 원수가 주인 노릇을 하지는 못하지만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나갔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러면서 종종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다 울곧게 온전히 순종만 하는 생각만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락달락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인정을 잘하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지금 본문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야기하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불순종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길로 가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뭐 할 때 아, 저게 회방꾼이다. 저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헷갈려하곤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잘 찾으려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정말 몰라서 헷갈려하는 거 그런 거는 100가지 경우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찜찜함이 있다.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경험을 하면서 알죠.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지 말고 곧장 집에 오라고 했더니 어디를 들렸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물었다고요. 또 어디 들르지 말고 곧장 오라고 했는데 다른 데 들렀을 때 마음에 이렇게 하면 참 외삼촌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조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꺼리 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신앙 양심이 조금 뭔가 가치가 느껴질 때 그때 괜찮겠지 이러고 눈 감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마음이 찜찜하게 그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도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아 조금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아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 될 텐데 아 이게 교회력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그럼 할 수 없죠.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악한 것이었다. 그럼 옆에서 누군가 알려줄 겁니다. 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새겨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곡식이 있고 잘 자라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도 마귀가 시험하는 것 또 주님께서 연단을 주신 것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에 왜 나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잘 견뎌내고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붙들고 의지해서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귀한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려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도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려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때때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들락달락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가 선포하고 또 증언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자 마귀는 지금도 열심을 내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설령 가라지가 있어도 그것이 너무 크게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하고 제거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